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보건당국의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으로 백악관 행사에 나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타나 새로운 방역 지침에 대해 위대한 이정표이자 대단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니면 접종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면서 이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4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58%가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 달이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긴급사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홋카이도와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3개 지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에 비상사태보다 수위가 낮은 중점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코로나 관련 국가 긴급사태가 발령된 것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제19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4일과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안 안보 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아세안 정책 대화를 열고 동남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날 화상으로 미한 아세안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대응, 항행의 자유의 유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포함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버마,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는 한편 버마 군부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 공군과 지상군이 현재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지상군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헬기를 동원한 로켓포 공격 등 공습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공습의 강도를 높인과 동시에 지상에서 포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노르웨이 등이 오늘 유엔 안보로에서 공개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해 일요일인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여행재고로 격상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저항 시위를 취재하다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일본 언론인이 석방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미얀마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가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건강이 양호하며 양곤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7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밤 메넨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이 13일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한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위원장과 민 로니 공화당 간사 등 총 4명의 상원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 국가안보 이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양국이 함께 맞서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양국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는 길을 구축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간사도 이날 성명에서 미한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철통 같은 미한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양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 양국을 단합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이익을 위해 양국을 결속시키는 미한 안보협의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인권 증진에서 계속 공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열린 양국의 국무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듯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호 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공조를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8일 남북 공동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것을 포함해 외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공유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한의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엄청난 기여에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열릴 기공식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실용적 조치를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바이든 정부와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롬니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를 통해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핵 역량이 가하는 위협을 포함해 역내와 전 세계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해 양국이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정세와 미북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14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문 대통령 예방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두 나라 동맹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미한 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고 동맹도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의 청와대 예방은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미한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공유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헤인스 국장이 북핵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물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막판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율이 좀 되고 그 조율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사실 한국 정부가 할 역할은 북한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면 사전에 조율된 형식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보수장이라는 직책상 대북정책 조율보다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헤인스 국장의 방한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잡히면서 앞서 13일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청와대 예방 등을 소화하면서 공고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예방을 실현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헤인즈의 경우에도 2박이나 한국에 머물면서 판문점도 방문하고 대통령과 다른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함으로써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국에서 충분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런 의전적인 차원에서의 동맹 강화 노력은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조한범 박사는 헤인스 국장의 행보가 대북 경고에 그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의지도 시사하는 양면성을 띈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이 굳이 뭐 판문점이나 JS에 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도 정보 수장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판문점 넘어가서 북한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고도 하지만 대화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헤인스 국장의 발언에 대해선 북한 문제를 넘어선 대중견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기반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를 통해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과 따로 만나 대북 정보 교류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과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대면한 셈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 12일 일본에서의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직후 한국으로 이동해 13일 비무장지대 판문점 현장을 찾고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등 정보 분야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또 13일 저녁엔 서울시내 호텔에서 서훈 실장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14일 오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결론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괜찮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plateau is okay. In other words, if things don't change here,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는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비난 담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기에 그런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와 같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당국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과 적극 관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특사는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다소 창의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제재 문제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을 정상 국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핵화에 더해 인권 개선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정책을 그에 맞춰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정책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특히 경제적 선택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편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겠지만 그 도발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purposeful in the sense that it makes clear that denuclearization is still the goal.
차석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동시에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나무를 베는 것에 비유하면 조금씩 조금씩 가지 하나하나를 베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석자는 이번 대북정책 검토 발표가 화려하게 치장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이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 육군 장관 지명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 세법을 반영한 군 구조 개혁에 미 육군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육군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13일 중국군 역량 확장에 대한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낸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 NDS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위협세법에 따라 육군 내 구조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이란과 북한을 차순위 위협,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를 그 외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극단주의 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장관을 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장관은 편제와 인사, 군수 등 분야에서 모든 육군 소속 장병들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는 직책입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다만 현재 미 육군은 대통령의 잠정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 따라 중국의 위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최우선 국방 목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영내 중국과의 경쟁 또는 잠재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영내 미군 주둔은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불량 행위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워머스 지명자는 이 같은 거대 패권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억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의 대치태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미 육군 전략을 핵심 장소 또는 전구에 주둔시키거나 순환 배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 육군은 전진 배치하고 있는 전력과 미 본토에 남아 훈련, 현대화와 함께 유연한 파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또 육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각 사령부 제대 간의 도입을 추진 중인 다영역 작전을 더욱 가다듬고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거리 고정밀 사격 역량 확보를 육군의 최우선 조달 과제로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정부에서 중국, 유럽 정부에서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the highest priority in my view because of the need to address the anti-access area denial challenges that we face in both Europe and Indo-Pacific.
특히 이들 거대 패권 경쟁국이 지니고 있는 정교한 통합된 방공 역량을 고려할 때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반 의원은 자신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지명자들에게 한국 전쟁사를 다룬 이런 전쟁을 제공했다며 읽어봤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T.R. 페렌바크가 장병들의 증언과 역사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모아 검증한 이런 전쟁은 대표적인 한국 전쟁사 관련 서적으로 꼽힙니다. 워머스 지명자가 오래전에 읽었다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은 다행이라며 그 책에는 지도부의 결정과 예산 감축으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군이 1950년에 이르러 어떻게 심각한 준비태세 결여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readiness was horrendous and thousands of Americans died senseless deaths in the summer.
이어 설리번 의원은 그 결과 1950년 여름 약 천여 명의 미군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지출의 25%를 삭감한 사실을 들며 준비태세를 보정하도록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머스 지명자는 지난 수년간 육군이 준비태세를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대내외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 미 육군을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12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노어 토메로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수량이 향후 수년 안에 미국의 방어자산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최근 북부사령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비싼 요격기에 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메로 부차관보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겠다며 다만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코로나 대응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코로나 대응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지난 4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련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18일이 지난 이달 7일 승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반입을 신청한 물품은 PRC 유전자 증폭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 키트, 코로나 예방 관련 병원 필요 물품 등 총 18가지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기한은 내년 2월까지 총 9개월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면제 기한이 연장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물품이 어디에서 발송된 뒤 북한의 어느 지역을 통해 반입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은 지난 1월 한국 지원단체의 식수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한국 지원단체는 단체의 신원과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으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제재가 면제된 지원 사업 건수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7건은 모두 지난해 이루어졌고 올해는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면제 승인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세트에 대해 또 국제적십자연맹은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치약, 체온계 등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산소 자동 발생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진단 치료 장비에 대해 그리고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품에 대해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열화상 카메라, 관련 의료장비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재를 면제받은 코로나 관련 7건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 중 현재 기한이 남은 건 유니세프와 국경없는 의사회 2건입니다. 하지만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사업이 실제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미국 측 전문가 패널인 에런 아놀드 의원은 지난달 한 웨비나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 내 여행 제한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Effectively, humanitarian aid in the country has stopped. Right.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현재 제재 면제 기한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2건을 제외하고 총 20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17건의 지원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 면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활동단체들을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침해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대북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과거 자신이 발표한 성명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과도해 보이며 다른 법률로 관련 활동을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정당한 이유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2만 7천 달러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와 관련해 경찰 대신 다른 기관 등 최소한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 법원에 출석해 공식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여러 나라와 위장회사들이 관여되는 등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다음 심리일을 약 두 달 뒤로 잡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인 문철명은 13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심리에 온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사전심리에는 문철명과 함께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 한국어 통역, 그리고 미 연방검사 측이 출석한 형태로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이후 두 번째로 이날 사전심리는 문철명에게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유무죄 주장 여부를 묻는 사실상의 인정신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문철명은 이날 한국어 통역에 잘 들리냐는 질문에 다소 뚜렷한 목소리로 지금 들립니다라고 대답한 뒤 이후 자신의 국선 변호인인 미셸 피터슨 변호사에게 모든 답변을 일임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문철명에게 적용된 돈 세탁 등 혐의를 설명한 뒤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피터슨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not guilty, 즉 무죄라고 주장했고 이에 통역은 변호인께서 나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문철명에게 이 내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문철명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문철명과 미 연방검찰은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9년 12월 문철명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인도 요청을 승인했고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문철명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문철명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위장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등의 돈 세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문철명이 돈 세탁과 돈 세탁 공모 혐의 5개와 별도로 형사 몰수와 관련된 혐의도 적용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심리일을 60일 이후로 잡는 것에 동의하고 7월 21일을 다음 심리일로 확정했습니다. 미 연방검찰 측은 이날 발언에서 이번 사건이 8개 나라와 수십 개의 위장회사, 3개의 언어가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이 일부 자료에 대해 보호명령을 허가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미 검찰이 일부 정보를 북한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명령 요청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과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연결된 대리인이나 개인 등은 문철명의 변호인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형사법원은 피고가 체포된 직후 혹은 다른 나라에서 신병이 인도된 직후 인정신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문철명의 미국 내 연고 부재로 인해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인정신문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일단 피고가 체포가 된 이후 24시간 내에 어레인먼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피고의 신병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이송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되며 또 한편으로는 보석심리공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미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정 변호사는 60일 이후에 다음 심리 일정이 잡힌 만큼 이날을 기준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신문 이후에 디스커버리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피고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말하고 피고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입수한 뒤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피고와 함께 상의하면서 정부의 케이스에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증거력이 충분한 그러한 케이스인지
전문가들은 이번 문철명 사건이 여러 나라에서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여러 국적자들이 연루된 만큼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심리일인 7월 21일 미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다음 심리일까지 추가 사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유해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뒤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서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는 총 75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지난 10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 육군 소속의 엘더트빅 상병 유해의 신원이 지난달 14일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칠 보병사단 32연대 소속의 빅 상병은 20살이던 1950년 12월 1일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동 중 전사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후 빅 상병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빅상병의 유해는 오는 6월 14일 고향인 아이오와주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한국전 참전 미군인 아사반스 육군 상병의 유해도 13일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 장례를 치른 뒤 인근 캠프 버틀러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반스 상병의 유해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최종 확인됐습니다.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반스 상병도 미칠 보병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역시 장진호 전투에서 소속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던 도중 1950년 12월 2일 실종 보고됐습니다. 반스 상병과 빅 상병의 유해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 포함된 한국전 참전 유해 중 일부입니다. 이 유해들은 당시 하와이 펄하버 히컨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DPAA 연구소로 보내졌고 신원 확인 작업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DPAA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보낸 55개의 상자에서 지난달 12일 기준 총 74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빅상병의 유해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75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2018년 북한이 넘긴 55개 상자에선 미군이 아닌 77구의 한국군 유해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실종 전사한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지난달 12일 기준 7,559명입니다. 또 한국전 이후에 북한에는 5,300명가량의 미군 유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DPA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DPAA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발굴한 한국전 참전유해 최대 200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과거 몇 차례 내비쳤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수년간 탈북민들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단체가 이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온라인 연설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유튜버 북한인권운동가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eohyun Lee. I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14.
39호실 출신 고위급 간부의 자녀로서 오빠인 이현승 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평양의 맨하튼의 자유를 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 평해튼은 이 씨의 탈북 사연 영상이 12만여 회 시청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로는 아버지 리정호 씨가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영상이 12월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씨는 이후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서는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는데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하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 이런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가볍게 들어왔다가도 그래도 뭔가 내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연구 단계 중에 있어서
북한 정권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활동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이서연 씨에게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자유 발언의 가치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에 잠깐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고 길거리 막 이렇게 인터뷰 들이밀고 하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 갖춰진 틀에서 말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안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 경험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교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못했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생각과 말이 삶에 대해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면서 이런 경험을 북한의 친구와 지인, 주민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는 이 씨는 최근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무료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무대에 기조연설자로서 참여하는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1:1 영어 교육을 제공해온 TNKR은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Freedom Speaker International, FSI라는 새 이름으로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케이시 라트키 씨는 VOA에 탈북민들에게 영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연설자로서 자신감을 갖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realized that what can happen to those left behind in North Korea. And it is the another moral dilemmas. The cruel regime.
이서연 씨의 첫 FSI 연설은 이 단체의 국제 자유 컨퍼런스에서 소개됐습니다. 이 씨는 청중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냐. 북한에는 다 멍청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사회의 본질적인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배고픔에 허덕이느라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걸 걱정을 하는 게 급 과제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세뇌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북한의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세뇌당한 상태로 남겨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연쇄제라는 툴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하나의 수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이 북한 주민에게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연설 내용으로 정한 겁니다.
Hello, everyone.
올해 FSI의 연설 모드를 통해 소개된 탈북민은 총 4명으로 모두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영어 유튜버들입니다. 이서연, 박연미, 쉐리양, 에블린 정씨로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삶과 북한 정권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20대 탈북 여성 쉐리양 씨는 이 단체의 연설 무대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My father was a businessman who traded with China. He also a member of a workers' party.
사업가이자 노동당 간부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당국에 배신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를 엄청 큰 죄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목을 씌웠었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는데 아빠는 뭐 얼굴에 검은천을 쓰고 이렇게 그런 저희는 저하고 동생은 이제 중국에 남아 있었고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먼저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떠났을 때 조금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예, 간이 이제 한 달이 오셔가지고요.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출발을 하시고 나서 아신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일단 우리 두 딸 데리러 오마 내가 잘 도착해서 두 딸 데리러 오마 하고 가신 게 저희는 이제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아빠의 예, 라오스 메콩강에 이제 시신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한 3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최리양 씨는 VOA에 아버지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양 씨는 미국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단하고 한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양 씨는 한국에서 라티크 대표를 만나 연설가로서 면모를 갖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TNKR로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TEDx 강연과 한국 TV 출연 등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재입북한 임지현 씨 사건 이후 북한 내 친척의 안전이 염려돼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양 씨는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Sherry from North Korea라는 이름의 유튜브에서 자신의 탈북 사연과 함께 북한 정권의 다섯 가지 최악의 법을 주제로 다루며 출국금지법, 여행자감시법, 인민보안법, 연좌제, 공개처형을 꼽았습니다. 공개연설과 유튜버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일하는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고난의 행운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힘든 게 항상 레파토리가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봉쇄를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김 씨 일가가 자기들이 정권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서연 씨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은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걸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미국에서 경제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퍼도 받았고요. 김정은은 충분히 핵을 포기하면 제재도 풀리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 하는 거는 난 인민들이 얼마만큼 죽어나가든 개의치 않고 자기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하나만의 이제처럼 그런 이권을 위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나가든 그 사람이 정말 인간미가 있고 지도자로서의 의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처럼 집권한 지 거의 10년이 다가왔는데 그 상태로 나라를 놔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서연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티그 대표는 연설 무대를 통한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FSI의 탈북민 연설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황해도 평안북도 오후에는 평안북도 함경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평양은 흐리고 최저는 18도 최고 26도, 남포 흐리고 최저 17, 최고 26, 신의주도 흐리고 최저 15, 최고 24, 강계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3도, 최고 26도, 해주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4도, 사리원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도 흐리고 최저 12도, 최고 21도, 장진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20도, 해산 흐리고 최저 10도, 최고 25도, 원산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21도,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7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5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7도, 최고는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오후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이르면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12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제19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이르면 다음 달 4일과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 긴급사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홋카이도와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3개 지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국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이들 지역에 비상사태보다 수위가 낮은 중점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코로나 관련 국가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등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13일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미래의 혁신 기술 투자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고 미국 내 리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과 함께 미국의 수소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보스틱, 자율주행 등에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현지 시장 상황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 등을 검토해 생산 설비 확충 등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투자 계획 발표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의 한 사원에서 14일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명절 이드를 맞아 신도들이 기도를 위해 사원에 모인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카불 경찰 당국은 이번 폭발로 사원 성직자를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아프간 미션팀은 트위터를 통해 카불 사원에 대한 오늘 공격은 가족들이 평화롭게 휴일을 즐기는 이드 알 피트르 개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 공군과 지상군이 현재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입된 지상군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헬기를 동원한 로켓포 공격 등 공습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공습의 강도를 높인과 동시에 지상에서 포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병력이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접경지역에서 지상군이 포공격을 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취재진과 지역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습으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저항 시위를 취재하다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일본 언론인이 석방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미얀마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언론인 기타즈미 유키 씨가 석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타즈미 씨는 건강이 양호하며 양곤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석방이 현재까지 미얀마와 일본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일본 정부 특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즈미 씨는 지난달 18일 양곤 자택에서 체포된 뒤 이달 초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확산한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보안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오늘 서부 인도 접경 지역인 친주의 농촌 지역 민닷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현지 국영 매체는 민닷 지역에서 최근 100여 명이 사제 총기를 이용해 경찰서 등 관공서를 공격했지만 보안군이 인명피해 없이 격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